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열째 시간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1절부터 이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도 영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을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그 11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영원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없는 무한대의 시간이거든요. 그 무한대의 시간에 관심을 든다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 굉장히 어느 면에서 짧다 그러면 짧을 수 있고 조금 길다 그러면 길다고 볼 수 있는데 2절 가서 보니까 그 기간을 육체 안에서 남은 때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55세 됐는데 하나님 얼마나 더 살려주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남아있는 기간이 있을 테고 이 안에 지금 30살쯤 되신 분이 있으면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보다 한 25년은 더 사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0년, 60년 남았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남았고 하여튼 육체에 지금 남아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바르게 이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우리 사람이 주는 어떤 그 보상과 달리 영원토록 썩지 않는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될 그와 같은 보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구원 받았으면 그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냐?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 어느 정도로 성화된 삶을 살려고 해야 되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전방에 있는 그 군인들이 중무장하고 모든 것 무기 다 차고 그리고 지금 전방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중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장을 해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에 대해서 전투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굳게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멤버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그 멤버가 뭐냐? 우리하고 그냥 꼭 붙어 다니는 게 이게 지체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면 손톱도 따라오고 팔목도 따라오고 여러분 어디 가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게 지체예요. 근데 땅에 있을 때 우리하고 꼭 붙어 다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입니다. 뭐냐?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이게 꼭 달라붙어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중무장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놈들이 항상 쫓아다니니까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쉽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나이가라 폭포를 이제 한번 갔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밑에 이 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폭포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폭포 소리가 큰지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엄청나게 소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한 5분쯤 지나면 다 들려요. 옆에 있는 얘기가. 예. 옆에 있는 얘기가 들려요. 처음엔 안 들립니다. 너무 소리가 크니까. 그게 죄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죄가. 예. 그래서 죄를 자꾸 용인하고 그대로 두면 그럼 그냥 죄 자체가 우리가 달려붙어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기 쉽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예, 음욕의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든지 그와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고난당한다고 해서 예,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전투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죄에 무감각한 크리스천은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죄를 계속해서 용인하면 예를 들어 목사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운영해가는 목사가 계속해서 어떤 죄를 용인하게 되면 그 목사 때문에 실족하고 난 성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구원은 잃지 않아요. 구원은 잃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실족거리가 되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끼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호전적인 애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중무장을 하면서 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와 같은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된다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 문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죄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면 그것만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음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그 여인과 간음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있고 이 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온 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들, 밖으로 드러나오는 죄들을 가지고 저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라고 하는 그 뿌리,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11조를 아주 엄격하게 했습니다. 요만한 채소, 요만한 거 하나를 걷어도 거기에 10분의 1을 딱 잘라갖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이와 같은 거 채소, 그거 별거 아닌 거, 이런 거에 11조를 드리느라고 애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판단의 공의. 어떤 사람이 법을 집행할 때 판단해야 되는데 이때 공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하거나 저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판단이 오고 가는 이와 같은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믿음을 무시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시면서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에 있는 그와 같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와 죄들의 차이점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다 담당하심으로써 다시 말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죄를 그쳐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감리교를 이제 창시한 것으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믿음 생활했어요. 그래서 성화가 돼서 맨 끝에 가서 나이가 한 80대에서 이렇게 완전 성화가 되면 그때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성화를 굉장히 외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은?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삶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화를 이루어도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서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목표는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니까 나 이제부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그걸 우리의 목표로 삼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특히 죄를 미워하는 그 호전적인 것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제 7절 말씀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습니다. 6장 3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 안으로 이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새 사람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해서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을 당하면 죄 짓는 것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니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규들을 알게 됐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에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을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세 시대에 파라오가 있었다는 사실 알죠? 파라오에게 엄청난 고난이 열렸어요. 심지어 그의 장자가 죽는 그와 같은 고난이 그에게 생겼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만드는 요인은 될 수 있어도 고난 때문에 모든 죄를 안 짓는다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나가야 된다. 특히 지금 1세기 여기 초기 그리스도인들,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그 수신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들 위로도 할 겸 해서 고난당한 자들은 이미 죄를 그쳤다라고 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육체 안에서 남은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때를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이냐 이거를 잘 정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실까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글을 하나 쓰면서 이번 주에 이제 왜 안 하는가라는 그 책을 지난번에 우리가 만든 건 소책자였어요. 그 소책자 안에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통성기도, 축도 왜 이런 거 안 하는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책을 짓고 아무래도 이걸 좀 확대해서 그래서 전국에 책으로도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약의 11조, 1000번제 그 다음에 락음악, 열린 음악, 열린 예배, 방언, 신유, 축사 이런 거 다 안 하는가 해서 이번 주에 이제 한 144페이지 이제 책을 냅니다. 그 책을 내면서 어떤 분이 1000번제를 한다, 교회가 그걸 강조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렇게 그 앞에 서문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그러면 조금 좀 두루뭉술한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사도 바울이라면 교회에서 이런 걸 할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면 그러면 성도로서 이런 것을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조금 하나님이시니까 좀 기준을 조금 좀 낮추셔서 사도 바울이라면 과연 이 일을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조금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얘기하니까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그냥 오늘부터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부부 문제, 그렇죠? 자식 간의 문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목사와의 갈등,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라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서 여기 시편에 나와 있는 33편 11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일을 생각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생각하시라고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거의 모든 문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분된 자가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세상과 분리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생각, 이게 모든 게 결국은 거룩함이거든요. 이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3절에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 포함입니다.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이런 거 나오니까 거의 남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이거 다 거의 남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증한 우상숭배, 이건 여자들도 할수 있는 거네.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풀었었지만 영어로는 will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그 바로 윗구절에 하나님의 뜻 나왔듯이 이건 이방인들의 뜻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 그것대로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지 않느냐. 55수년간을 지금 살면서 젊은 시절에 악한 일들 많이 하고 하던 그런 일들, 이런 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뜻하지 않냐, 지금 따뜻하지 않냐, 부끄럽지 않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특히 형제들이 잘 이런 거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과거, 그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 행하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예,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구나. 베드로도 가서 보니까 과음하고, 지금 베드로도 어부였잖아요. 어부였으니 보나마나 술도 많이 먹고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지금 과음하고 환락하는 거예요. 생활하고 연애, 파티하고 그냥 이런 거 좋아하고, 베드로도 옛날에 혈기가 왕성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행하던 것이 우리 삶의 지나간 때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지나간 때로 이제 족하지 아니하냐. 특히 우리 30대, 지금 40대 이렇게 젊은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아니하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라고 그래서. 우리라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희 그러면 그좀 곤란한데, 우리 그러니까 희망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결국은 세상의 것, 세상 시스템, 마귀가 주관하는 그와 같은 그 시스템대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제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해서 우리 교회 뭐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배도 안 드리고 지금 다 경기장에 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고자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가 뭐 경기장 가서 구경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마땅히 지금 예배 드려야 될그 시간에 가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마디로 그 뒤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원하는 그런 내용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세상은 정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세상은 저 밖에 있는 창조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그 세상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들, 가정폭력, 요새는 뭐 부인들이 남편도 때린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많이 신문에도 나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가정폭력, 그 다음에 가정붕괴, 이혼, 테러, 살인, 사기, 이런 것들 세상 사람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삽니다. 심지어 요새는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아주 경박한 것과 같은 풍조가 온 세상에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12절에서 13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임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그 노아의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길 아니면 그 창조물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길을 몽땅 다 부패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과 같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모든 사람이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요새 한번 보세요. 동성애 같은 이런 일들, 너무 지저분하고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일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칭찬받는 그런 일로 퍼레이드 하잖아요. 지금 연세대 앞에 신촌 이런 데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사람들 다 빨개 벚국으로 나와서 하는데 보면, 야, 이게 정말 짐승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타락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걸 잘한다고 칭찬하는 이와 같은 세태가 지금의 세태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를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들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가서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잠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줍니다. 제가 제 막내 딸하고 같이 잠언을 한번 읽자 그러고서는 이제 잠언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읽었어요. 잠언 1장 8절에서 16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을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들을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얻으며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느니라. 같이 읽으니까 자기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다는 거예요. 같이 죄짓자 그러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하고 이 솔로몬이 주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할 거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살펴본 대로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1대1로 서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거고, 여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같이 죄를 짓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 보고해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언제 생기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 크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된 그와 같은 왕좌가 이제 보이게 돼. 그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심판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두려우신 분 앞에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을 일일이 회개보고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약 7년 전쯤에 휴고받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서 보상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을 하고, 그리고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구약시대 신약시대 구 예수님 밖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 그때 부활해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크고 흰 왕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서 일일이 심판을 받고, 역시 그 사람들 자기 몸에 행한 것에 따라서 우리 의로운 자들도 보상의 심판을 받듯이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도 그들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때도 그 등급이 결정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5절에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산 자들은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휴거될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와 같은 사람 지금 죽은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겁니다.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또 가톨릭 교회에서 좋아하는 그와 같은 구절이에요. 여기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가 됐다 그러니까 아, 죽은 이후에도 또 복음을 이렇게 선포받을 그와 같은 기회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우리가 바로 전번에 공부했던 이 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연옥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와 같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건 성경적으로 이제 옳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이런 까닭에,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을 회개보고해야 되므로, 이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서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또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 태어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윤회라고 하는 마귀의 시스템인데, 성경은 윤회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어로 reincarnation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부활, resurrection, 한 번 일어나는 거. 부활은 죽은 자도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도 한번 일어나요. 부활은 한번 일어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베드로 당시에 이미 죽어있는 자들,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보는 것이 앞뒤 문맥상 예, 맞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상태로 죽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례와 법규와 이런 걸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서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악한 자라는 그와 같은 누명도 쓰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당한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이 법규에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2절 말씀하고 가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거기 사람들의 정욕,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3절, 사람들의 정욕을 3절은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의 법규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아주 멸시받는 자예요.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와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그런 해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가서 보니까 이제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재림이 굉장히 임박한 것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면 휴거의 신비가 나와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초시대 성도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 동안 항상 재림의 임박성이라고 하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임박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10가지 너에게 명령을 준다. 10가지 하면서 거기 가서 뭔가 7절에 일단 정신을 차려라. 또 7절에 깨어서 기도해라. 8절에 뜨겁게 사랑해라. 9절에 대접하라.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많이 섬겨라. 그 다음에 12절,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13절, 이 모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16절,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16에서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맨 마지막에 19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임박한 가운데 사는 그 성도들에게 여기 가서 보니까 약 10가지 명령이에요. 다 명령.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해서 이와 같은 긴급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일단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이제 이렇게 7절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죠. 원래 뜻이 거기 가서 보면 정신을 차려요. 소버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이게 정신을 차려라. 영어로 소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는데, 목사의 자격 중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정신을 잘 차린 사람이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잘 판단하고, 정신이 몽롱하면 목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수 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면 성도들도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은 그런 성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신 차리는 일이 이제 부족해지면 그러면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지고 평생토록 교회의 종노릇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어느 한 자매님이 오셔서 안상홍 증인회에 있다가 고생한 그런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 식사하는데 간증하더라고요. 너무나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그렇게 직접 이렇게 들어가거나 한 건 아닌데, 같이 교제하는 사람 지금 거기 있는데, 그 교제하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우스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뭐 유대인이라든지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장길자, 이 벌써 장씨성이라 그러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20만 명이라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과천 땅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또 거기도 한 10만 이상 지금 있잖아요. 이 씨가 거긴 또 재림주라 그러고, 이 씨 장씨는 아니에요. 물론 정씨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왜 그래?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가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한국 땅이 무슨 계룡산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다 아닌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메시아가 되고 그러면 유대인이어야 될 게 아닙니까? 유대인 그렇잖아요. 예. 그런 기본도 없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너무나 사람들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착해서 정신이 혼동한 가운데 지금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을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정신을 안 차리면 마귀에게 삼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지금 다 건물을 많이 팔잖아요. 자, 전화하는데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니까 건물을 팔면 어디로 팔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게 파는 거예요. 이거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보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불쌍하면 장길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고, 안상홍은 공동묘지에 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왜 그래?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또 가서 보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깨어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를 12시, 1시, 2시까지 깨어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도 담이 성교에 이렇게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막 12시 때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거는 뭐야, 정신을 차리라고 한 말의 또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진짜 눈 뜨고 이렇게 꼭 깨어 있으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말을 영어로 워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쓴 건데, 워치 그 얘기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세상 풍조가 이렇게 변하니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지, 눈을 꼭 떠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밤 12시에 오시면 미국은 낮 12시인데 그 큰일 나잖아. 거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예, 미국이 밤 12시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낮 12시인데, 예수님 그때 오시면 그럼 뭐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깨어있어라 이런 건 눈뜨란 얘기가 아니에요. 눈뜨란 얘기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워치라고 하는 단어는 경계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군사들이 밤에 보초를 쓰잖아요. 그걸 워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워치,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거. 네, 경계심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워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 영과 육과 혼이 이제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 체리티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것과 같은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뜨겁게 사랑하려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가기 너무 싫다, 교회 가면 너무나 좋지 않은 일이 많아서.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보세요.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을래? 너 혼자 어떻게 품어요? 집에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품을 수가 있냐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그러니까 교회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지역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혼자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뜨거운 사랑을 품으면 좋겠습니다에 품으라예요. 품으라. 명령이에요. 명령을 실천하려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절대 이와 같은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품어야 된다. 2주 전에 우리 임성희 자매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날이 바로 추석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많은 성도들이 가서 모든 것다 제쳐놓고 가서 그 자매님 위로하는 거, 그게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또한달 전쯤에 우리 피얼스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셨을 때 거의 모든 성도들이 또다 같이 모여서 장례식장에서 우리 남자매님도 위로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랑이다.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에 6시쯤에 제 아내가 오늘은 좀 자전거를 타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가좀 같이 가자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이제 6시에 우리 집 앞에 있는 해양 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타고 쭉 올라가면 인천대공원까지 이제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면 한 25km 이제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내려오다가 제 아내가 이제 길이 좁습니다. 이렇게 요 길에 이제 왔다 갔다 자전거가 이제 오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탁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몸이 이제 붕 떠갖고 그래갖고 이제 떨어지면서 손을 이렇게 탁 잡았는데 이제 이게 관절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뼈가 이게 뒤로 물러나는 이런 사고를 이제 아침에 당한 거예요. 한 7시 한 반쯤에. 근데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했으니 그 형제님이 또 와서 자전거 다두 개가 있으니까 자전거도 다 가져다가 자기 집에 놓고 그리고 우린 또119 이제 불러갖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갑도 하나도 안 갖고 왔고 택시 타고 갈 것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또 어느 형제님이 찾아온 거예요. 애들이 찾아오셔갖고 일단 병원비도 내주시고 또 자기 차로 우리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점심도 사주고. 그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 물론 없어도 어떤 식으로는 다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을 접하고는 모든 일다 제쳐두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그와 같은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면서, 아, 이게 성도들 간의 사랑이구나. 나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무엇보다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어라. 특히 우리 가운데 잘못하는, 우리에게 잘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사랑은 허다한 그와 같은 죄를 덮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잘못하거나 어려운 거 이런 게 당하고 할때 우리가 많이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름이 사랑침례교회인데 그 사랑이 여기는 체리티예요. 체리티,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 그래서 이런 사랑을 많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 가서 보니까 불평 없이 서로 대접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대접을 해야 된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자격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남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잘 대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문자들,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선교사들, 이런 모든 분들 잘 대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교회에서 저희에게 또 도움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배당을 다 이제 새로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선 의자를 이제 신청해서 의자 150개를 하나당 5만원씩 해서 뭐 이제 750만원을 주고 시켰는데, 아,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갖고 의자를 하나도 안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 750만원이랑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소송을 해야 되고 지금 어려운 판국에 이제 놓여 있으니 귀교회에서 의자 30개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도와야죠, 기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우리 집사 형제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아, 도와야죠. 다 돕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대접하고 돕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또 어느 이 목사님 한 분이 중국 선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줍시다. 한 20만 원이라도 도와주자. 그러니까 자꾸 돕고 베풀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중요하니까 하나만 읽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에서 8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 이게 아까 얘기한 정신을 차리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신으로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지체가 많단 말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팔이 하는 거하고 발이 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직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는 대언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의 직무가 대언의 직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같은 직무가 대언의 직무인데,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목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사역은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섬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섬기는 일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한 일로 계속해서 섬겨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우리 아래 층에서 지금 교사들이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신실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한 일을 섬기며, 또 헌금을 내서 돕기 위해서 돕는 것과 같은 사람은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최소한 한개 이상은 선물을 주셨다. 왜 주셨냐?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선물을 잘 저와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섬겨야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게 인위적으로 성장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서로를 잘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한다. 그건 너무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해라. 교회 안에 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실 때는 세상 말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이 교제의 말씀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말안 하잖아요. 더러운 말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을 세워주는 말, 위로하는 말, 교회를 살리는 그와 같은 말들을 많이 하시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해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 항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위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